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했던 왕의 실패를 보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 왕은요, 철저한 준비, 그 끝에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10대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30대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온통 10대와 20대를 도망자로 아주 절박한 삶을 질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첫 번째로 인내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인내는 그에게 인격을 갖추게 해주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인내가 소망을 낳고 소망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고를 많이 겪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인격 안에, 여러분의 그 중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만 고통을 당하는가, 어려워하는가 하시는 분들께 3분 메시지를 드렸죠. 예,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거한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남보다 겪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으시다 생각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단 하루도 정신을 놓게 되면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3천 명의 사람들이 강원도 땅보다도 작은 땅을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가 잡히지 않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으로 사울은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인기를 의지했습니다.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옥 같은 시를 짓는데 그 중에 그런 시들이 모아져서 70여 편이 다윗이 73편을 쓰고요. 다윗이 세운 성가대장들이 또 남은 시편들을 쓰고 솔로몬이 두 편, 또 모세의 시 한 편, 도합 150편이 시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시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을 153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을 짝을 지어서 3년에 한 번씩 다 모세 오경과 시편을 날마다 날마다 봉독을 하면서 외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식 때 이런 말씀들을 암송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인들은 벌써 12살 때 구약의 중요한 부분을 암송을 끝내버린 겁니다. 성경에 빠삭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 판단을 하고 앞길을 결정하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페트라, 반석 위에 세워져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해가면서 세상을 승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시편 중에서도 오늘 가장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시 시편 23편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이 커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시, 잘 아는 시, 이미 수백 번 설교를 들은 시를 오늘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할까? 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셔야 할 텐데요. 예, 이 시를 공부하면서 뭐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시가 언제 쓰였냐? 다윗이 목자를 할 때 쓰인 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이다. 사울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아픔과 고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절부터가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 사태, 뭐 수입의 감소, 건강 해치고요, 관계가 깨지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정말 극심한 여러 가지 변화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하루하루 경험하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나라의 범죄자로 찍혀서 수천 명이 그를 쫓고 연명하기도 힘든, 하루하루 정말 무언가를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약 20년 동안을 날마다 날마다 도망자로 사는. 그런데 그 시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던 간에 그의 삶을 볼 때 그의 삶은 정말 부족한 게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우. 이 고백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 비밀은 뭘까요? 만족의 비밀, 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상황도 가로챌 수 없는 그의 만족함의 비밀이 뭘까요?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놀랍게도 절마다 다윗은 여호와, 야훼 이름의 그 속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서 야훼 로이, 야훼 라, 혹은 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뭐 삼마, 여호와 라파, 이렇게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를 돌보시는 목자다, 이것이 여호와 라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요, 이 구절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The Lord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대문자로 쓰여있는 Lord라는 단어는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 당시 다윗이 이 시를 쓰는 시기만 해도 이집트에서는 360개의 신이 있대요. 날마다 날마다 땅의 신, 하늘의 신, 뭐 바퀴벌레 신, 바퀴벌레가 아니고 예, 쇳덩굴이 신, 파리 신, 개구리 신, 날마다 날마다 돌아가면서 1년 내내 경배를 해요. 다신 사상이죠. 이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도 이미 해신, 달신, 하늘신, 땅신,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The Lord, 야훼. A Lord가 아닙니다. A God이 아닙니다. 그 유일한 그분,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My Shepherd, 나의 개인적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큰 비밀이에요. 그의 인생의 만족의 비결이 뭐냐? 그 하나님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내가 그 야훼 하나님을 오직 나의 쉐퍼드, 나의 퍼스널한 쉐퍼드, 목자로 두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구약 내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에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자자손손 가르칠 내용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기억할 것 한 가지는 The Lord, 여기도 대문자죠, 야훼, 엘로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다른 신 아니다. 그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야훼 is my shepherd. 그리고 that's it. I shall not want.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어째 그런가요?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뭘 고백하죠? 여호와 프로바이더, 이레,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고백하는 거예요. 풀밭에, 푸른 풀밭에. 저는 이번에 시편을 공부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어때요? 서양적인,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한 그림들이 떠오르잖아요, 벌써. 그래서 막 푸른 초장이 있고, 뭐 시냇가가 흐르고요. 막 수목이 우거져 있고, 거기서 참 예수님이 지팡이 하나 탁 치시고, 그죠? 예, 양떼를 탁 유유자적하게 거니시는 모습이 시편 23편의 모습이에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이 뭐냐? 여기서 푸른이 green pasture라고 돼 있는데, green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데세란다는데, green이란 뜻이 아니에요. 처음 난, 연한, new. 새롭게 나오는 풀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목초지는요, 이런 땅이에요, 이런 땅.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양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풀이 나는 그 시기는요, 이스라엘에서 오직 몇 개월밖에 안 돼요. 우기. 대부분은 저런 곳에서, 황량한 곳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 푸른 초장이 어딨냐? 없어요. 푸른 초장이라 말하는 것은 저렇게 드라이한 곳에서 이슬이 맺히고, 그게 아침에 되면 이슬이 생기잖아요. 그런 바위 틈, 아주 돌 틈에서 어렵게 어렵게 자라난 저런 잡초들, 저런 풀들, 저것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저걸 찾을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찾아서 목자가 항상 이동하면서, 그래서 그 양들을 데리고 저 순간순간 먹는, 정말 데일리 브레드죠,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쫙 풀어놓고 뭐 배불리 먹고 뒹굴고 뭐 거기서 놀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데일리 브레드, 그것을 목자가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푸른 초장입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양은 배를 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목자가 먼저 알고 그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배를 골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양들이 푸른 초장을 만나서, 이제 여러분 푸른 초장 하면 떠올리시면 돼요. 아주 순한, 연한 순들, 아주 가까스로 나온 풀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누이신다. 양이 왜 양이 언제 눕는가 보니까, 첫 번째 배가 불러야지 눕는데요, 양은. 그냥 눕지 않는데. 그리고 안전을 느껴야 된대. 양은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라서 바시락 소리에도 팔짝 뛰고요, 다람쥐가 그물 위에 와도 막 도망간대요, 무서워서. 눈에 뵈는 게 없대요, 양들은. 약시고 또 거기다가 생명이래요. 그래서 풀인지, 이게 마른 풀인지, 푸른 풀인지도 잘 모르고요, 돌인지 풀인지도 입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양은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양이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양이 눕는다는 것은 안전을 느낀다. 샬롬이죠. 여호와 샬롬. 세 번째는 파리나 진드기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아야만 저들이 눕는다는 것입니다. 참 별벌이 없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양이. 그런데 그들이 눕는다는 것은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느낀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목자 때문에. 양치기인 다윗은 이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왜 여기 still water냐면요, 양은 물을 극도로 싫어한대요, 여러분. 뭐 토끼 물 먹이면 죽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키워봐서. 양이 물을 극도로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울이잖아요, 울. 우리 입고 다니는 울. 근데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빨아들여요. 그리고 물을 먹어서 흡수해서 몸이 무거워져서 물에 쉽게 떠내려가서 죽는답니다. 양들이 그걸 안 돼요. 그래서 물을 극도로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먹지 않는데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이 물가에 데려가서도 잔잔한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는다. 때로는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자들이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그 급물살을 자기가 이렇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고이면서 흐름이 느려지잖아요. 그 물을 양떼들이 다 마실 때까지 물살을 자기가 막고 있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줘. 그러니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샬롬이죠. 이런 분이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길을 쓰고 애를 쓰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먹잖아요, 여러분. 그거 고백하시나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지만 한순간에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잘나고 힘써서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물질의 복, 뭐 직장의 복, 여호와 이레, 결혼의 복, 만남의 복. 사울 왕은 왕궁에 살아도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그의 마음이 샬롬이에요. 바위 속에 살아도, 동굴 속에 살아도, 광야에서 살아도 그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을 목자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이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He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딸아이가 키우는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아, 이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개들도 우울해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주인이 하루 종일 없다거나 아니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개가 하루 종일 우울에 빠져요. 하루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강아지도 갑자기 우울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밥도 잘 안 먹고. 근데 단 하루만 그러더라고요. 하루만. 그러니까 온 식구가 걱정이 됐어요. 별로 관심을 안 두다가, 우리 제키 외에는 관심을 안 두다가 다 걱정이 된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밥도 안 먹고요. 굉장히 우울해요. 사람 관심도 안 가지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막 찾아봤습니다. 우울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찾아본데 사람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와갖고 온 식구가 돌아가면서 별짓을 다 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 앞에서 막 띵박질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관심을 안 가져요. 보통 이렇게 뛰거나 그러면 같이 막 뛰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양들도 디프레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가 강아지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앞에서 뜀을 뛰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피리를 불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 정신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목자는 그것을 알고 restores my soul. 그게 하나님이라니. 뿐만 아니라 양들은 기억력이 나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고 풀을 뜯으러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알고 있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돌길이 많은 거야? 오늘 왜 이렇게 가파른 거야? 양들은 불평할 수 있지만 목자는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게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내가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와 함께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목자가 있는 한 다윗은 어땠어요? 늑대나 항상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요. 하이에나, 늑대, 곰, 사자 이런 것들이 항상 양떼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노리는 이 세상에 고난과 환난들이 있지만 목자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쫓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꺼내온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시죠? 나는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주노라. 사꾼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너희를 책임지는 나는 선한 목자로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다윗은 그것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더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제 아내가 한 일주일 전쯤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두려움이 없어? 뭔가 가슴이 떨리고 막 이렇게 두려운 걸 못 느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 진지하게. 그럼 진짜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그 소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고통을 모르는 거 아니야? 예요. 저도 여러분 아픈 소식, 여러분 괴로운 소식 들으면 눈물 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볼 때 참 감사하다. 두려운 게 없구나. 그리고 두려운 그런 걸 모르겠구나. 제 믿음에 담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양은요, 동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동물이래요. 자신의 몸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발톱이 있어요, 양이? 그렇다고 뿔이 있나요? 뿔이 있는데 뿔이 이렇게 돌려져요. 그래서 쓸데가 없는 뿔이네. 그렇다고 다리가 빠르냐? 또 다리는 얇죠. 몸은 크죠. 그냥 잡아먹히기에 제일 좋은 게 양이에요. 눈은 안 보이죠. 그러나 양이 어디를 가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 다윗의 고백이 계속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of the Host,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나? 두려울 게 뭐 있나? 그리고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봉독할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결국은 나에게 승리를 내 손을 들어주신다는 여호와 뭐예요? 니시 승리, 승리의 깃발.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붓는 의미도 또 있지만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공격이 오고 여러 가지 환란이 오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서 느끼는 건 뭐예요?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우리가 이 한 해 풍성함을 경험하는 한 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봐, 이제 뭐 바이러스 사태 터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풍성함은 조건과 상황이 없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과 상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원수가 그렇게 공격하고 내가 또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만족이에요. 여러분, 이 시가 만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손에 피신하는 중에 지어진 시라도 얼마나 놀라운 시예요. 상황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도망 나갔다 그랬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원수의 앞에서 내 손을 드시는 주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컵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함을 경험해.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은혜로 정말 풍성함을 넘치도록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함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 만큼이 풍성함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뭘까요? 항상 계시다. 야훼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 계신다. 항상.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was my shepherd. Lord will be my shepherd. 항상. 그분은 언제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현재 이 시점에서 나의 목자십니다. 영원히 영원히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게 뭐라고 하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내가 특별 기도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헌금하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셔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집에 살고 싶어요.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 사랑해서, 뭘 받으려고가 아니라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는 구색이 없어요. 오히려 풍성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비결을 오늘 찾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만 본다면 양은 세상에서 멸종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은 세상에서 제일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목자가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 자체는 너무 형편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그가 함께 있으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양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청력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눈이 어두우면 청각이 좋으시잖아요.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 그게 그들을 살린다는 거죠.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난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말하는 기도잖아요.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몇 마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양과 같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암송은 자랑만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한 구절을 암송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의 박사면 뭐예요? 말씀을 얼마나 코트할 수 있는, 많이 인용할 수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결정의 순간이 오면 다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알면 뭐합니까? 교만하게 할 뿐이죠. 남을 정죄할 뿐이죠. 양이 가장 연약한 동물이지만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생명같이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의 말을 듣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 찾는 보살 이름이 뭐죠? 관음보살이에요. 불교에게서 죄송합니다만은 관음이 뭡니까? 음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르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본다. 그래서 그 도에 이른 분을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음성을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가 고난을 겪은 후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는 말씀이 다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경지에 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할 때 그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는 거. 아, 이 음성을 듣고 가면 뭘 먹게 돼. 이런 톤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몸을 좀 도사려야 돼. 경험상 우리 목자가 이런 음성을 할 때는 아, 좋은 일이 있어. 경험상 이런 음성이 들릴 때는 조심해야 돼. 발걸음을 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낭패가 올 거야.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의 모습을 다윗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누구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자가 바로 나다 라고 재정의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목자의 그 모든 상이 나를 말한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로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많고 많은 신 중에서 My Shepherd, 여러분의 Personal Savior,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자로 영접하실 때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슨 대단한 비결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그 목자를 My Personal Shepherd 이로 모시는 이는 오늘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는 시간도 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음성 제대로 듣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소리로 들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 음성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꼴을 얻는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 안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